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부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 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공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과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 시에 어제 폭격이 가해져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텔레비전 뉴스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람들로 붐비는 나즈란 산업지역을 공격했다며 어제 폭격은 최근 들어 사우디를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이날 예멘 수도 사나 동부 지역의 한 민가를 공습해 일가족 9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연합군은 전날에도 국제 의료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 시설을 공습해 적어도 14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양측 모두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인권 유린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형기가 2년 미만 남은 교도소 수감자 3만 8천여 명을 석방할 계획입니다. 베키르 보즈닥 터키 법무장관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보즈닥 장관은 그러나 이는 사면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테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에게는 이번 칙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터키 정부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해 3만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단속에 나선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쿠데타 관련 범죄자들을 수감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세르비아와 코소보 방문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두 발칸 국가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 전쟁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1990년대 상원의원 시절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을 적극 찬성했었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주도 나토의 폭격으로 소수계 알바니아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탄압은 멈추고 코소보에 대한 통치를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세르비아는 그러나 여전히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11월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선거 캠프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 브레이브 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 씨를 캠프 책임자로 임명하고 고문 역할을 하던 여론조사 전문가 켈리앤 콘웨이 씨를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최근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비하 발언 등에 따른 역풍 속에 전국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계속 뒤처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북부 지역에 어제 발생한 들불로 8만 2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불이 난 지 약 12시간 만에 벌써 6천 헥타르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불로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포함해 인근 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단어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가치이자 오랜 세월 프랑스인들이 피 흘리고 저항하며 쟁취해낸 가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무분별한 테러 공격으로 프랑스 여러 도시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랑스령 휴양소민 코르시카와 또 휴양도시 칸, 빌레브 루베 등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와 여성 수영복인 비키니의 합성어인데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을 뜻합니다. 즉 부르키니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상징이고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입지 말라는 건데요.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킬 자유가 있다면서 프랑스의 관용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상징인가 아니면 옷 입을 자유의 제한인가, 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은 북한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0도, 신의주 23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에서 31도, 함흥 22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푸스켓돌스의 노래입니다. 당신 곁에 있어야 해요 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Stick with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고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한 이란이 언제든지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계획을 진행해왔다고요?
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한국의 광복절, 일본의 종전기념일을 맞아서 한국 국회의원 10명이 독도, 일본에서 부르기로는 다케시마를 방문한 일에 대해서 도를 넘은 도발 행위라고 판단해서 ICJ 제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계획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예,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측은 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때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국과의 공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 제소 시기는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도통신은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공조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당분간 보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시마네현 등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 제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본 관방장관도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죠.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말의 합의를 한국과 일본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독도 문제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독도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예,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어제자에서 영토 교육을 문부과학성과 영토주권 대획 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발언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현에서 최근 독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함께 소개했는데요. 시마네현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2012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78.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하락해서 올해 5년 만에 70% 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행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침탈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어제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핵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 이란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핵무기를 지금이라도 만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도 밝혔다고요?
네, 아락치 차관은 이란의 핵 보유 능력이 합의 이전과 다름없이 온전히 유지돼 왔다고 말하면서 상대편이 합의를 어긴다면 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예. 그 이란과의 핵합의에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예, 지난 1월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확인한 미국과 유럽연합 UN은 이란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했는데요. 금융거래는 그중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인이 이란과 금융거래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선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서 달러화의 송금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유럽 금융기관은 이란과 거래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아직 유럽 금융기관들과도 교류가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이란과 핵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못 봤고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감시하는 우리 미국의 능력도 그렇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대회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1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종반으로 접어드는데요.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의 시몬 바일스 선수가 어제 기계체조 마루 종목 결선에서 우승해서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서 대회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바일스 선수의 이번 대회 네 번째 금메달 시상식 올림픽 주간방송사인 MBC 현장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다른 체조 선수들에 비해서 확연히 작은 143cm 키에 저소득층 흑인 가정에서 조부모 손에 자란 19살 바일스 선수의 성공 사연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표팀의 기록적인 승리가 또 있었다고요?
네, 미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을 110-64로 대파하면서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52-46. 7:03 left in the fourth. Taurasi to Angel McCautry to Maya Moore. 4-2. Team USA beats Team Japan. 네, MBC 방송이 경기 상황을 종합 정리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지난 1996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 다섯 번의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미국 여자 농구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3, 4위전에서 쿠바를 꺾은 뒤에 4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대표팀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반면에 개최국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죠.
예, 브라질은 현재 현재 금메달 3개와 은메달, 동메달 각각 4개씩으로 종합순위 14위에 올라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구기 종목에서 잇따라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브라질 여자 축구 대표팀은 어제 4강전에서 스웨덴을 맞아서 120분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승부차기에서 밀려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And to send the hope tale. And she scored! Sweden are into the gold medal match. The host Brazil. 예, 승부차기를 통해서 브라질 여자 축구의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 현장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브라질은 우승을 자신하던 여자 배구에서도 이날 열린 8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악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보통은 개최국들이 성적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던데요. 이번에는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이군요. 자, 한국 선수들의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골프가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여자 프로골프 최강자들인 박인비 선수와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선수가 금, 은, 동메달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고 있는 북한은 선수단 규모 대비 가장 효율적인 성적을 거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매체가 참가 선수 100명당 메달 수를 환산한 집계에서 북한은 22.58개를 기록해서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종합 성적 각국 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대회 12일째를 맞는 오늘 아침 현재 금메달 28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28개, 도합 84개의 메달을 따낸 미국이 종합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금메달 19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2개를 기록 중인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금메달 17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9개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11위고요.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0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첫 안보 브리핑을 청취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한 문건을 미 연방의회에 전달했는데요. 이 대선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보고요. 이어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첫 안보 브리핑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후보에게 안보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미 연방수사국 FBI 뉴욕 사무소에서 안보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FBI가 직접 안보 관련 브리핑을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장소만 FBI 사무실이고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은 미 국가정보국의 간부들인데요. 자, 이번 브리핑에서는 해외 파병돼 있는 미군의 상황이나 동맹국 또는 적대국의 동향 등 미국의 여러 안보 현안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안보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러시아에 대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삭제된 이메일을 찾아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엔 이민자들에 대해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빚었는데요. 자, 이런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기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안보 브리핑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죠.
네, 자,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백악관은 예정대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안보 브리핑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고요.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 차기 대통령에게 정권을 순조롭게 인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트럼프 후보에게 안보 브리핑을 계획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안보 브리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계정 이메일로 이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도 계속해서 이 클린턴 후보는 국가 안보 문제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클린턴 후보 역시 앞으로 두세 차례 안보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안보 관련 문제를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 백악관 입성을 준비할 정도로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11월 대선까지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브 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 스티븐 배넌 씨를 캠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본부에서 고문 역할을 하던 여론조사 전문가 켈리엔 코누웨이 씨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네, 정말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선거운동 조직을 재편하는 것, 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트럼프 후보의 여러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전국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 계속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기에 몰리면서 트럼프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AP통신에 배넌 씨와 코누웨이 씨는 매우 멋진 사람들이고 승리자이자 챔피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 트럼프 후보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 대책 위원장인 폴 매너포트 씨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요. 앞서 뉴욕 타임스 신문은 매너포트 씨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예정부로부터 1,270만 달러를 건네받은 흔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너포트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었죠.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도 매너포트 씨는 현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전국 여론조사뿐 아니라 대선 결과를 좌우할 이 주요 경합 지역에서도 트럼프 후보와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87%로 전망했고요. 선거 예측 웹사이트 538은 88%로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FBI가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어제 FBI 측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문건에는 FBI가 지난달 초 클린턴 후보와 가졌던 이 3시간 30분가량의 인터뷰 내용과 다른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FBI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의회에 관련 문건을 또 제출한 이유는 뭘까요?
네, FBI 하위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앞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주소와 서버를 사용한 것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클린턴 후보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코미 국장은 또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현행 법률 안에서는 단지 부주의했다는 이유로 클린턴 전 장관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코미 국장을 비판했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전까지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법적인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이메일 논란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FBI로부터 문건에 넘겨받은 이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측은 위원회 직원들이 이 기밀로 분류된 사안들의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토 작업이 아직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FBI의 자료를 통해서 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기밀상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는 이 클린턴 후보의 과거 발언이 위증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남부인 루이지애나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홍수 사태로 지금까지 최소한 11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간 무려 787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 강이 범람하면서 루이지애나주 남부 지역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네, 자, 루이지애나주에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
네, 맞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지난 12일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자 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후에도 루이지애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 상황이 더 커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이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고요?
예, 에드워즈 주지사가 연방재난관리청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에드워즈 주지사는 역사적인 홍수로 4만 채 육박하는 가옥이 파손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친 뒤에 일부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귀가하고 피해 복구가 시작됐지만 강 하류 지역에서 여전히 홍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에드워즈 주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I want everyone to understand that we are still very much in an emergency search and rescue response mode.
네, 에드워즈 주지사는 현재 주 당국이 비상구조와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주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 당국을 믿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그 주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홍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은 이 베턴 루지시인데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던 뉴올리언스는 이번 홍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루이지애나에서는 현재 1,700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에드워즈 주지사는 루이지애나주의 약 절반 지역에 이 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만약에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If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 then why can't I paint you? The words will never show the
If a face could launch a thousand ships, then where am I to go? There's no one home but you. You're all that's left me to. And when my love for life is running dry, you come and pour yourself on me. If a man could be two places at one time, I'd be with you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Spend the end with you, and when the world was through, then one by one the stars would all go out. Then you and I would se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유니세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 사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한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유니세프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분쟁 지역에도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덮친 지역에도 난민들의 고된 행군길에도 굶주리고 헐벗은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의 설립 정신은 차별 없는 구호인데요. 국적과 인종, 이념이나 종교, 성별 등의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역사.
유니세프는 영어로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약자로 UN 아동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창립된 UN 기구입니다. 처음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1950년에 유니세프 임무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됐고 3년 후엔 UN의 상설기구로 지정됐지요. 그리고 명칭도 UN 아동 긴급 구호 기금에서 UN 아동 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1959년에 UN 총회가 어린이 보호, 교육, 보건, 영양 등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어린이 인권 선언을 채택하고 또 1989년에 UN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어린이 권리 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유니세프의 활동은 어린이의 생존과 보호, 사회 참여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유니세프의 활동.
지난 70년 동안 유니세프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아이들과 어린이 노동자, 난민 어린이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보건과 기초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 에이즈, 식수와 위생, 영양, 교육, 어린이 보호, 사회 통합 이렇게 7가지 중점 사업 분야를 정해 활동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유니세프는 예방접종과 위생습관 증진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 퇴치를 위해 치료제 공급과 더불어 감염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에이즈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지요. 또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발육 상태를 조사하는 영양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용품과 교재를 제공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니세프의 어린이 보호 활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요. 전쟁과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과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 어린이들, 범법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유니세프의 규모.
유니세프는 전 세계 11,500명의 직원이 190여 개 나라에서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36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가 유니세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국, 또 지역사무소와 물류센터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 2010년에 취임한 앤서니 레이크 총재입니다. 유니세프의 총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51억 6,9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유니세프 기금은 국가 기부금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 비정부 기구와 개인 후원금 등으로 기금이 마련됩니다.
유니세프와 한반도.
유니세프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초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배수용 장비 등을 최근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북한 관련 사업 예산을
저희 VOA 방송에서도 유니세프의 북한 지원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유니세프가 대북 사업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요. 이 예산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난 1996년부터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50년에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던 어린이들에게 유니세프는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대량 지원해줬습니다. 43년 동안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1994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aise eyebrows, raise eyebrows 입니다. Has anyone raised their eyebrows at you before? Well, there's actually a meaning behind that action of raising one's eyebrows. Let's find out.
그럼 테드와 스텔라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Yeah, I did. A week ago.
Isn't that so weird?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Oh my gosh, don't say that. Don't make a fuss.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테드는 스텔라에게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너 릴리가 톰이랑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니?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스텔라는 Yeah, I did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들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테드가 Isn't that so weird? 너무 이상하지 않니?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심지어 둘이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라고 하니까 스텔라는 Oh my gosh, don't say that. 세상에 그렇게 말하지 마. Don't make a fuss. 아유, 소란 피우지 마.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아유,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 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Yeah, I did. A week ago.
Isn't that so weird?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Oh my gosh, don't say that. Don't make a fuss.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오늘의 영어 표현은 raise eyebrows이죠. Raise, R-A-I-S-E. Raise eyebrows. Raise eyebrows는 말 그대로 하면 눈썹을 올라가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So, in what situation do people raise their eyebrows? 그럼 사람들은 언제 눈썹을 치켜 올릴까요? People raise their eyebrows when they are shocked or surprised by something. 사람들은 어떤 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눈이 커지고 눈썹이 위로 올라가죠. If something raises eyebrows, It shocks or surprises people. 그러니까 오늘의 표현 raise eyebrows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놀라게 하다, 충격에 빠뜨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 if you were surprised by listening to some kind of news,
어떤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 you can say
the sudden news made people raise their eyebrows.
그 갑작스러운 소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raise eyebrows 꼭 기억해 주세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Yeah, I did. A week ago.
Isn't that so weird?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Oh my gosh, don't say that. Don't make a fuss.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오늘의 영어 표현, raise eyebrows. 어떤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놀라게 하다. Raise eyebrow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옐로우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eah, they were all.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7년 8월 17일 오늘 세계 최초의 증기선인 클레멘트호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807. The first happened here on the Hudson River. Where the world's first commercially successful steamboat service began to operate.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설계한 이 증기선은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 강에서 시속 8km로 약 24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해 새로운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클레멘트 호의 시운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강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45m의 통나무 모양을 한 증기선이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 환호했습니다. 증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범선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범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1807년 오늘 클레멘트 호 시운전의 성공으로 증기선은 새로운 여행수단으로 각광받게 됩니다. 1945년 8월 17일 오늘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열강들의 침입과 간섭을 받아온 인도네시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약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끊임없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오던 인도네시아는 1927년 독립운동가 아흐메드 수카르노의 주도 아래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투옥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이 네덜란드를 대신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어 3년 뒤 일본이 패망하자 수카르노는 1945년 오늘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결성된 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